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두드려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시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와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고 율법이 정한 재물이 가져와야 했고 더욱이 흠이 없는 온전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이 재물을 집에서 가지고 오면 되겠지만 이 성전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그렇게 살아있고 또 온전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면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신명기 14장 23절부터 26절에 이제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내 집에서 너무 멀고 또 가는 길이 험하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또 이렇게 전제로 부어드리는 포도주 등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향해서 일종의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이 되어서 이 과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성전 안에서 이 장사를 아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자릿세가 생기게 되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뒷돈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율법에 따르면 20세 이상 유대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세겔로 된 주화여야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로마 화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환전을 해서 세겔로 헌금을 해야 하는데 이제 환율에 따라서 일종의 차액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제 우리도 원화를 뭐 달러나 엔화로 이제 바꾸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한 1.75% 정도 됩니다. 환전 수수료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세계 로마 주화에서 세겔로 바꾸는데 수수료가 12.5%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일들에 관여해서 큰 부를 노렸고 또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로마 권력자들의 잘 보이는 이런 어떤 비리들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이제 성전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안은 정확하게 바깥들, 이방인의 뜰을 말해요. 성전은 안뜰과 바깥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뜰은 이제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 굳이 이제 비유한다면 우리 바깥들은 우리 잔디가 깔려 있는 이 마당이고 이제 안뜰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허락된 장소였는데 이제 이곳이 양과 비둘기를 데려다 놓고 장사를 하는 곳으로 이제 변해버린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구했던 것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신명기 14장에서 재물을 이제 집에서 가져오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번거롭고 재물을 가져오다가 흠이 생기면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배려하신 것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이제 본질은 사라진 채 형식만 이제 남게 됩니다. 사면 되는데 야 왜 들고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너무 귀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변화가 빠르고 얼마나 시대가 많이 달라졌고 발전했습니까? 그렇다 보니 어떤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도 이제 쉽게 하려는 경향들이 사실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배인 것 같습니다. 굳이 갈 필요 있어? 예배당에 갈 필요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성경책 가지고 올 필요 있어? 핸드폰 안에 다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신앙생활을 더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만 해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섬겨오면서 늘 제가 제일 어리더라고요. 새벽 예배 가보면. 저야 뭐 목사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지금도 보시면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아니면 60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굳이 뭐 새벽에 기도할 필요 있어? 그냥 뭐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이렇든지 아니면 그냥 편리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더 많으면서 뭔가 믿음의 내공들이 점점 더 이렇게 얕아지게 되고 주님을 향한 어떤 헌신의 어떤 질들이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들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공간들을 이제 빼앗아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보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배워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자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기의 이익을 구하면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왕왕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일종의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일부러 더 큰 교회에 등록해서 뭔가 이게 가게 매출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출입하시게 되면 사실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 영혼을 망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뭔가 자기가 기대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았을 때에 마음의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영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섬김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 내 물건 좀 팔아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힘껏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지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어가면 이제 그 관계가 이제 금방 깨어지고 상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제 상과 의자를 이렇게 둘러엎으셨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15절 먼저 보시겠습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반응이 이제 극명하게 나뉩니다. 이제 15절 저희가 읽었던 이제 15절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다 나오죠.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 질러 외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이 어린이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일을 보고 이제 노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서 이 사건을 향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뭐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더 강조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어린아이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 사실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더 확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이나 또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환대를 전혀 막지 않으시고 더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그런 예수님이 불편하기만 한 것이죠.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영 못마땅해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대하셨던 열매가 있으셨는데 전혀 기대하시는 어떤 열매들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통해서는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을 뒤집으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시고 다음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이제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사실 오늘 본문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이 유월절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한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1년에 이제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가 이제 유월절 즈음에 맺히게 되고요. 그 이후로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이제 5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 잎과 열매가 이제 동시에 맺힌다고 그래요. 보통 과실수 보면은 잎이 맺히고 나중에 뭐 열매가 달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는 잎이 맺히면서 동시에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에 맺히는 무화과는 이제 첫 열매라서 그리 크지도 않고 달지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나가는 이제 행인들이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뭐 그런 어떤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조차 지금 맺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어떤 큰 기대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열매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당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누구나 그냥 다니면서 배고프면 조금씩 뜯어먹어도 되는 그런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것조차 맺히지 않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뭔가 엄청난 것을 기대하시고 엄청난 과업들을 해내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작은 믿음을 드리는, 작은 헌신을 드리는,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주님이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실은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인데요. 기도하면 멀쩡한 나무도 말라버린다 뭐 이런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하는 게 뭐냐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하냐입니다.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왕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고백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작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모든 일 다 이루어진다, 뭐 멀쩡한 나무도 말라버린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해라,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이익을 구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을 기도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 구하지 않고 주님의 이익 구하고 주님의 유익 구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